세상은 민족 간에나 나라 간 지식에서나 과학 분야에까지도 계속 분열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어떤 분야에서는 필요할 수도 있지만 사람 간의 관계인 국가나 특히 교회에서는 무엇보다도 분열은 경계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범죄해서 물로 쓸어버림을 당하고도 다시 번성한 인류는 바벨이라는 곳에서 분열을 방지해보자는 시도가 오히려 나눠짐을 부채질하게 하는 그런 이유가 됩니다. 창세기 11장 4절의 구절에서 그런 기록을 봅니다. 결국 범죄한 사람의 방법으로는 일치하거나 하나됨을 꾀하는 데는 성공이 불가능함을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겁니다. 그럼에도 바벨에서 흩어진 인류는 예수도의 십자가에 속죄를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구원의 교회가 세워지는 오순절날 하나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의 말씀인데요. 역바벨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교회야말로 하나님께서 인류의 하나됨을 위해서 만드신 유일한 기관입니다. 그럼에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로 채워진 교회는 세상 속에 같은 나눠짐의 아픔들을 경험하게 되고 이런 사실을 일찍이 아셨던 주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 앞에서조차도 하나님 아버지께 절실히 기도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21절 그리고 같은 내용은 역시 11절과 23절에도 기록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볼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하게 다루시고 보시는 기관이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데는 성경을 읽고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하고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가장 모범적인 교회이고 기쁨이 그 주제였던 빌립보 교회조차도 하나됨에 있어서는 바울의 안타까움을 들을 수밖에 없는 부족된 부분이었고 그러한 안타까운 현상은 이 역사가 다할 때까지 지속되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분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고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불화와 이기심이 빌립보 교우들 역시 위협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 점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 권면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근거를 아버지의 인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입고 종으로 오셔서 순종의 절대적 모범을 보이신 주님의 모습을 연이어서 소개하면서 이런 것들을 해소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내용을 이제 읽은 바로 뒤 5절에서 11절의 내용에서 읽게 됩니다. 마귀 사탄은 분열의 명수입니다. 구약 성경의 솔로몬의 영광 바로 뒤에 연이어지는 남북의 분열이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여겨집니다. 창세 이래로 있어온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분열을 조장해온 마귀 사탄은 예수께서 오셨을 때조차도 아버지와 아들을 갈라놓으려는 그런 맹랑한 시도까지 감행했고 마지막 시대에 교회에서 이런 일을 더욱 맹렬히 지속시키고 있는 것을 오늘날 함께 보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밤낮 참소하는 마귀 사탄은 기회만 있으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분열시켜 흩으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감행하기 때문에 항상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깨어 의를 행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에 더욱더욱 경계의 자세를 늦춰서는 안될 것입니다. 외형적인 예배의 처소에 보이는 모습을 구성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 간의 강한 하나됨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일치, 그리고 말씀과 일치, 성도 간의 일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에 안타깝게 권면하고 호소하시는 이런 내용들이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는 필요 없는 그런 은혜의 교회로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1절의 내용을 보면 여기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나 또 우리 교회가 하나 될수 있는 요소를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에서 나오는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요소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이 계속해서 네 부분씩 이렇게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라 그랬다고요. 이 권면이 뭐겠어요? 권면이라는 말은 파라클레시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 자체가 남에게 도움을 청함에서 유래된 말이죠. 애원하고 설득하고 간청하고 성가시게 이런 일을 의뢰하는, 열심히 탄원하는, 또는 기쁨, 즐거움, 환희, 그런 의미를 갖는 말입니다. 파라라고 하는 말은 곁에라는 말입니다. 클레시스 하는 것은 불러앉힌 그런 말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하나님 가까이에 앉게 하셔서 즐거움을 깨닫게 하시고, 잘못될 때 오히려 애원하는 것처럼 우리를 설득하시고 간청하는 그런 대상이 누구냐 하니까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니까 늘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멀리 계시는 주님이 아니라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 이루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런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의 무슨 위로나 그랬거든요. 이 위로라는 말도 역시 파라미디온이라는 말인데, 이 파라라는 말은 앞에 단어하고 같은 말이에요. 달래는, 격려하는, 위문하는, 이런 등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앞에 단어와 여기 단어가 영어에는 다 같이 번역이 되고 있어요. encouragement, 용기, comfort, 편안한, 이런 의미로 번역이 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뭐라 했습니까? 성령의 무슨 교제나, 신약성경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고 있는 코이노니아라는 말이죠. 이 말은 동료의식을 얘기합니다. 우정, 교통,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의 의미를 가진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보면은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랬다고요. 주님과 통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빌립보 교우들을 비롯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신령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비슷한 단어가 두 개가 반복이 되는데, 그게 뭡니까?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랬거든요. 긍휼이라는 말이 참 특이합니다. 스플랑크논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 자체가 창자를 얘기합니다. 특히 가슴에 있는 창자들. 그래서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말한다, 이런 단어고요. 이 말을 영어에서는 스폰지로 번역을 했어요. 스폰지가 어때요? 우리가 방바닥에 물을 엎지르면 스폰지를 갖다가 대면 어떻게 해요? 그 물을 다 흡수한다고요. 우리가 흘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수용하시는, 받아들여버리는 이런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심장, 마음, 감정, 애정 등등의 뜻을 가지는 말인데, 이 말씀을 누가복음 1장 27절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그랬습니다. 자비라고 하는 말은 뭐냐니까 오이크트 이름 무슨, 이 말 자체가 불쌍히 여긴, 동정, 친절, 그런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그렇게 바울 사도가 권면을 합니다. 같은 옥중서신인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이런 모든 항목들을 옷 입었다, 그리스도를 입음으로써 우리가 옷 입었다, 그렇게 같은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사랑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하는 말씀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세상의 논리로는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늘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그야말로 은혜, 즉 선물로 누리는 것들을 의미한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부족할지라도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온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권면을 받는 사람들이여,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도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심으로 로마서 8장 26절에 이런 사실을 말씀하죠. 아버지께 열심으로 탄원하시는 덕택에 오늘 내가 아직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를 달래고 격려하시는 말씀과 성령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성령과 더불어 교대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희생의 십자가 때문이며 부족함에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애끓는 심장으로 중보의 기도를 지속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나 자신이 오늘 믿음 생활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감사할 수 있고 결코 고개를 들 수 없는 은혜 입은 자임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은 자는 더욱 겸손할 수밖에 없고 섬기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을 넘치도록 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권면을 받는 자라면 하는 것이 바로 1절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2절의 말씀은 하나됨을 위한 태도를 가르칩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 같은 사랑을 가지라, 뜻을 합하라, 한 마음을 품으라. 이것도 네 가지예요. 여기서는 밖으로 나타나는 모든 인간의 보이는 현상들의 원인이 되는 내면적인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명령입니다. 첫째로는 마음을 같이 하여 그랬는데 여기 같은 것이 본래 쓰여진 헬라어적인 의미에서는 강조된 부분을 봅니다. 포아우토스라는 그런 말을 쓰는데요. 헬라어에서 이 말은 바로 그 자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마음을 같이 하여는 바로 그도 자신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라 그런 의미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아지려고 애쓰라거나 그리스도의 마음에 다가가려고 힘쓰라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의 마음은 그리스도 자신의 마음과 하나여야 한다 라는 강한 당부의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의 마음은 없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이죠. 바로 앞에서 빌립보서 1장 8절에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하는 바울의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자신의 심장으로 당부하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권한다는 거죠. 우리의 창자가 다 썩어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내장으로 장기 이식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 썩어질 수밖에 없는 심장, 내 생명을 부지해가는 폐, 계속해서 호흡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가서는 멈춰버릴 수 없는 심장, 범죄 아래 있는 모든 인류들의 내장은 다 한계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썩어질 수밖에 없는 내장을 완전히 드러내시고 거기다 예수 그리스도의 내장을 이식하신 겁니다. 두 번째 뭐예요? 같은 사랑을 가지고 그랬다고요. 여기 같은 사랑도 앞에 마음과 똑같은 표현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텐, 아우텐, 아가펜. 바로 그도 그 자신의 사랑을 가지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는다고 할지라도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같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날 신앙하는 사람들의 사랑이 가지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랑들이 가지가지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은 물질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상의 그 마음은 물질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물질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예수님께 접근을 합니다. 그 다음에 청춘 남녀는 에로스적인 연애 감정적인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나오긴 나오는데 어디 내가 결혼할 만한 좋은 사람 없나?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려고 한다는 거지요. 어떤 사람은 명예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들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러한 죄인들을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신 그 같은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긍휼로 사랑해야만 한다는 당부입니다. 그 외에 다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러한 세상적인 여러 처지와 종류에 따라 예수들을 접근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거듭났다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죄인들을 위해서 제물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같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뿐입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교제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바로 같은 사랑이고요. 세 번째는 뜻을 합하여 그랬다고요. 이 말도 좀 특이해요. 쉼프시코스 그런 말입니다. 쉼이라고 하는 말은 언제나 함께. 미국이 유나이티드 합쳤다는 말이죠. 그래서 유나이티드 인 술, 영혼을 합쳤다 그런 영어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 푸시코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잘 아는 거예요. 정신 또는 혼 이런 말로 번역되는 거죠. 영어로 결합된, 즉 감정상 같은, 일치 단결하여 이런 등등의 뜻을 가지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하나의 정신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도 어떤 지향하는 목표를 가지는 단체는 하나의 정신을 강조합니다. 세상적인 비유가 되겠습니다만은 이번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16강에 진출하는 것을 온 국민이 목표로 하는, 그래서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처럼 이게 뜻을 합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왜 그럴 수 없느냐는 거죠. 한번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월드컵 게임에다가 그렇게 마음을 합칠 수 있다면 왜 교회는 그렇게 못하느냐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같은 정신을 갖지 못한다면 여전히 세상의 다른 사람과 다름이 없는 일반적인 사람에 불과할 뿐입니다. 역사 속에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사람들은 하나님과 뜻을 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며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자연을 움직이시는 역사를 본다는 겁니다. 또 다윗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뜻을 합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네 번째는 여기 뭡니까? 2절에 한 마음을 품어 그랬다고요. 2절 첫 번째 부분에나 여기 나오는 마음은 프로네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심적인 훈련, 감정이나 의견을 즐겁게 하다 혹은 간직하다, 애정을 두다, 관심을 기울이다, 주목하다, 생각하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빌립보서 1장 7절 상반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그랬다고요. 바울은 예수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우들을 구원하고 또 빌립보 교우들의 마음을 자기가 같이 가졌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바로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 뒤에 연결되어지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권면이 이 말씀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또 조금 뒤에 화평치 못하는 빌립보 교회의 오게티 같은 인물들인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당부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의 실제적인 실천 항목을 말씀하는 바울은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로마서 12장 16절에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분쟁은 그리스도와 한 마음을 품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역시 분쟁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충고를 주고 있는 것을 읽게 됩니다. 각자의 마음을 온전히 그리스도께 드려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고 교회를 보고 세상을 보라고 하는 당부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의 3절인데요. 하나됨을 위한 방해물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됨에 필요한 자세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역시 네 가지가 나타나요. 먼저 하나됨의 방해물들은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그랬는데 여기 다툼이 뭡니까?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에리데이아 그런 말입니다. 본래적인 의미로 고용돼서 일하다 그런 말에서 유래해서 음모, 경쟁, 맞겨름, 야망, 당쟁, 파벌 이런 내용들을 표현하는 말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원치 않은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근수근하는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하는 말씀에서 역시 같이 쓰여지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허영이라는 게 뭡니까? 케노독시아 그런 말입니다. 헛된 영광 또는 자만, 환각, 허영 이런 등등의 의미를 가지는 말로 갈라디아서 5장 26절을 보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은 모든 것을 기대하며 일하는 것은 다 환상일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것을 기대하면서 일하는데 허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믿음 생활하거나 일하게 되면 반드시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그런 자세로 섬겨서는 안 된다. 그것이 일치를 방해하고 화합을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 그런 말씀이죠. 다툼과 자만심으로 일하는 것은 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경쟁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감격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이 바로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바울사도의 고백과 같은 것이죠. 그 다음에 이 3절에서 하나됨에 필요한 자세를 역시 두 가지를 말씀하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랬거든요. 참 말은 쉽게 하는데 쉽게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겸손한 마음이 뭡니까 이게? 자기 비하, 겸양, 낮은 데 처하는 마음 이런 등등의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8절에 보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같은 말이 쓰여집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상반절에 젊은 자들아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다고. 이게 뭡니까? 바로 하나됨에 필요한 자세라는 거죠. 그리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다고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도 이 교회에 누구든지 나보다는 낫다. 이 모든 교회에 사람들이 다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나보다는 낫다. 이런 자세를 가진다면 교회나마 놀랍도록 변할 것입니다. 특히 여기에 각각이 중요한데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종배만 그런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되고 모두가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보다 더 낮은 자세로 임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낮아지지 말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에베소서 5장 21절 그렇게 말씀하고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로마서 12장 10절에 말씀하고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에베소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 맞겨룸이나 야망 그리고 파벌 의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감격하여 하는 것이며 헛된 욕망을 실현하려고 해서는 옳지 않습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자세로 언제나 자신보다 남을 위에 세우는 자세가 그리스도를 높이게 되고 하늘의 영광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4절의 말씀은요. 하나됨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할 일을 남에게 짐지워서도 안 됩니다. 자신의 일을 자기가 감당해야 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만족해서도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일까지도 나 자신이 감당하는 자세여야 합니다. 그런 경지에까지 이르는 것이 바로 희생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에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내 개인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사회입니다. 그러나 남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데가 교회입니다. 세상 논리는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하는 것이지만은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말을 하거나 일을 행함에 있어서 이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것이 교회의 덕이 되는가, 이것이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지 않는가 라는 점검이 먼저 되어야만 합니다. 말을 하든 일을 하든 그런 자세로 모두가 각각 임한다면 교회는 절대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자신의 일만 잘해도 칭찬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것을 온전치 못합니다. 잘못된 신앙은 나의 짐을 남에게 지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른 신앙은 아무 대가가 없어도 남의 짐조차도 기쁘게 자신이 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장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자신의 편리나 이익보다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교회의 유익을 생각하고 형제자매의 유익을 먼저 챙기려고 하는 자세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때로는 힘겨움도 억울함도 주님께 위로를 구하고 하늘의 상급을 약속받는 감격으로 이 땅에서의 서운함을 넉넉히 이겨가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에 바울사도께서 주시는 권면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힘을 얻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위안을 받습니까? 성령의 감화로 서로 사귀는 일이 있습니까? 서로 애정을 나누며 동정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나누며 마음을 합쳐서 하나가 되십시오. 그렇게 해서 나의 기쁨을 완전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에나 이기적인 야심이나 허영을 버리고 다만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저마다 제 실속만 차리지 말고 남의 이익도 돌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읽을 때 이런 내용이 됩니다. 이러한 자세로 주님의 모든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위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이런 자세로서 주님을 섬기고 일하고 신앙함으로써 마지막에 큰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준비되는 복된 하늘의 상급을 가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복되신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